요한복음 가지고 설교한 지 8개월입니다. 19장, 20장 남았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재판 받으시는 본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마시는 독배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400여 년 전 재판 받아서 죽게 되는데요. 역시 예수님처럼 신성 모독죄에 걸립니다. 젊은이들을 선동하여 이상한 사조에 빠뜨리게 해, 즉 미혹했다라는 제목도 있습니다. 그 죄목을 결정하는데 아테네 시민 중에 뽑힌 500여 배심원들이 결정했는데요. 그 신성 모독죄와 아테네 젊은이들의 윤리 도덕을 무너뜨리는 그 선동죄를 280대 220으로 판결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배심원들은 소크라테스가 어떻게 사형당할 것인지도 결정했대요. 독배지요. 햄락이라는 그 당근류의 야생 독초에서 채취한 독을 탄 사약입니다. 소크라테스 역시 어떠한 저술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그의 제자이자 친구인 플라톤은 소크라테스를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소크라테스식 대화를 책으로 남겼죠. 교사로서 혹은 경쟁자로서 당시 아테네의 지식인들은 지적인 탐구를 위한 소크라테스의 기발한 문답법에 붕괴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소크라테스가 던지는 질문이 자신들의 지혜와 덕목의 사람이라는 그 평가를 위협했기 때문이라고 해요. 문답하면서 지적으로 그 두뇌를 날카롭게 하는 거죠. 그 질문이 얼마나 집요했는지 아테네 사람들을 그를 쇠파리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배심원의 사형 판결에 친구들, 제자들이 소크라테스 에게 아테네 탈출을 권고했다고 하죠. 보통 그 당시에는 그런 사형 판결을 받으면 도망친다고 해요. 그는 아테네의 법을 조롱하기를 거부합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 단호한 결의를 저버리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듯이 말입니다. 70세 노인 소크라테스는 독배를 마십니다. 소크라테스 죽음의 의미를 재현하고 재현하는 드라마나 연극 작품들이 많죠. 민주주의를 위해서 혹은 민주주의가 싫어서 그렇게 죽었는지 저희들은 잘 모르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소크라테스 역시 진리를 위해서 죽었다라고 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는 우리 빌라도가 오늘 본문에 예수님한테 질문한 것과 비슷하지요. 예수님과 비슷한 부분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미 다잘 아시는 내용일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애써서 이러한 유사성을 소크라테스와 예수님 사이의 그 비슷한 점을 일부러 무시해 왔어요. 안 가르쳐 줬어요. 우리 기독교의 전통은 페이간이라고 하는 이교도 우상 숭배자들을 은연 중에 멸시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저러나 뭐 연상 혹은 그 연결을 피할 수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죠. 칼을 칼집에 꽂아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질책하셨는데요. 독배를 들이키고 최후를 맞이하는 소크라테스와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은 지 400년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 당시는 로마 제국의 천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예수님은 빌라도 앞에 재판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군중의 결정에 따라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죄목 역시 소크라테스처럼 신성 모독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러한 종교적 족쇄와 유대인의 왕이라는 정치적 족쇄를 걸어서 죽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소크라테스를, 유대 군중들은 메시아 로고스 예수님을 사형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아테네의 헬라신을 모독한 소크라테스와 예루살렘의 성전 주인이신 소위 하나님을 모독한 예수님, 제가 비교하면서 소개한 이유는 우리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이 텍스트라면, 본문이라면 소크라테스는 컨텍스트입니다. 이제 우리 본문 19장 7절에 사람들이 외치지요. 그가 예수가 당연히 죽을 것은 그가 자기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함이니라. 예수님의 죄는 신성 모독죄라고 했습니다. 일종의 불경죄이지요. 신성 모독죄란 유대인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 혹은 여호와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하지만 유대인이 아닌 로마인에게는 달라요. 로마 황제 숭배와 직결됩니다. 아무나 신으로 추앙할 수 없습니다. 로마 사회에서 아무나 인간을 신의 반열에 올리는 것은 더더욱 두려운 일입니다. 로마 제국의 황제 컬트라는 말 들어보셨죠? 황제와 그 가족, 주로 부인인데 그 사람들을 신과 같은 지위로 취급하는 그 컬트입니다. 죽은 황제는 원로원에서 투표하여 신의 위치로 올려줍니다. 그래서 황제의 정치, 종교, 도덕적인 통치를 제국에서는 정당화시키는 데 일조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제국의 통치 이념입니다. 황제는 군대나 원로원이나 시민 사이에 균형을 잡아가지고 당시 다민족 국가 제국을 통치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화와 안보와 번영을 약속해 주는 것이 황제입니다. 그래서 황제 통치가 신적으로 성인이 되어 존경받아야 하겠죠. 지금의 황제가 인기가 없을 때는 선제를 신격화시키거나 혹은 그 선황이 부도덕하고 무능하면 그 혈통과 단절을 꾀하는 꼼수이기도 합니다. 황제 중에 베스파치안이라는 황제가 있는데요. 예루살렘 멸망을 이끌었던 베스파시안 장군이었습니다. AD 70년에. 그 사람을 신격화시키는 사람은 그 후계자인 플라비안입니다. 그 플라비안 황제는 베스파치안 황제보다 그 앞에 황제인 네로는 제외시켜버려요. 신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사람은 아주 나쁜 사람이니까, 악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이 신격화시키는 데는 에피소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황제도 우리 예수님처럼 맹인이나 절름발이를 고치는 기적을 베푼다고 하면서 그 일을 퍼뜨리고 신으로 추앙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로마 통치와 생존에 필요한 황제 숭배 컬트입니다. 근데 황제 숭배의 관리가 높은 측근들이 무관심한다? 그 반역이에요. 죽습니다. 그래서 오늘 8절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더욱 두려워했다고 해요. 로마인 빌라도는 유대인들의 시각으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기소권에 관심이 없어요. 대신에 로마인 시저의 신하, 유대지방 식민지 지배 총통으로서의 시각으로는 감히 하나님 혹은 신의 아들이라는 말을 누군가가 덜 먹인다? 그러면 정치인 빌라도가 이 문제에 엮이면은 그의 정치 생명이 오락가락할 수 있는 대형 사건입니다.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예수님과 빌라도는 디베르 황제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디베르 황제의 그 선제가 선황이 아우구스투스입니다. 2대 황제입니다. 신으로 추앙받는 황제인데요. 그러니까 지금의 디베르 황제는 신의 아들인 셈이죠. 그러니까 디베르 말고 하나님의 아들을 들먹이면서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이거 로마의 반역입니다. 아까 제가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을 들먹이면은 종교적인 올가미에 씌인다고 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제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역시 정치적인 반역으로 취급이 됩니다. 오늘 빌라도가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가 그건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을 듣자 그가 빌라도가 더욱 두려워한 이유입니다. 빌라도의 두려움은 폭력을 낳게 됩니다. 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violent murder, violent killing이죠. 현대판 violent killing은 그 규모에 있어서 대규모입니다. 대량 총기 살상이죠. 이런 폭력, 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결론은 두려움에서 출발합니다. 미국 아브라함 링컨 노예 해방 전쟁인 남북 전쟁 전후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남부 노예 주인들은 총기를 소유했죠. 이것을 시민적 권리요 자유라고 포장했는데요. 실제는 두려움 때문입니다. 대형 총기 살상 사고, 이른바 미국은 대량 총기 살상 필드가 되었습니다. Violent Killing Field of America. 2008년 대법원이 총기 소유에 무한 자유를 부여했습니다. 그 결과 대량 총기 살상 사건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게 되는데요. 수정헌법, 제2수정헌법과 이 대법원이 가세한 판결입니다. 도대체 어떤 헌법이고 어떤 판결인가요? 그 숨겨진 내막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총기 역사와 헌법 역사가 도대체 뭡니까? 헌법의 뒤안길을 추적하면 대충 이렇습니다. 노예 소유가 합법이던 남부, 그들에겐 민병대가 필요했습니다. 왜? 도망하는 노예가 많아졌어요. 추적하고 회수하기 위한 민병대를 풀어놓습니다. 그 플란테이션 경제지대, 이 남부 지역인데, 이 지주들은 혹은 정치인들은 연방군, 정규군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예가 정규군에 입대하고 복무하고 나면은 노비 문서를 던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신에 연방 정부의 권한이 플란테이션 민병대를 없애지 못하게 법으로 꽁꽁 묶은 것이 수정헌법입니다. 민병대 조직을 보장하게도 되고요. 노예 경제 시스템에서 원하는 바죠. 연방 정부로부터 감시나 제재를 받지 않게 된 것입니다. 당시 수정헌법의 골자는 노예들의 숫자를 조정하는 거였는데요. 총기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은 딱 오로지 시민이었습니다. Civilian. 당연히 백인 노예 소유 주인들이죠. 노예들이 총기를 가질 수 없었어요. 노예들은 시민 자격이 없습니다. 남부의 인종 베이스의 위계 질서가 무너지지 않게 하려면 백인들이 총기를 가져야 합니다. 2008년 대법원의 다수 의견 스칼리아 판사가 시민에 대한 컨텍스트의 변화와 재해석은 없이 단지 따뜻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 각 가정은 총기를 소유해야 한다 하는 논리를 폈다고 합니다. 150년 전, 아브라함 링컨 이전, 남북전쟁 이전을 컨텍스트라고 합시다. 21세기 우리가 사는 이 시대를 텍스트라고 합시다. 컨텍스트의 시민과 텍스트의 시민이 같습니까? 수정 헌법이 말하는 그 시민과 21세기 민주주의를 살고 있는 시민 같습니까? 당시 시민들은 노예 소유자로서 노예를 다스리는 자로서의 시민입니다. 그러한 컨텍스트에서 시민이 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노예 제도를 떠올리게 하는 총기 소유이고 21세기 우리의 상황, 텍스트라고 하죠. 맞지 않습니다. 많은 총들을 가지게 된 다음에 대량 총기 살상 사건들이 자주 일어나고 있는데요. 그 특징이 있습니다. 총기 사용자는 주로 백인 남자라는 것이죠.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불만을 품은 자로서 무차별 살상을 한대요. 세 번째는 그 살상 동기를 이상스럽게도 고독한 늑대라는 표현을 쓴답니다. 혹은 정신 불안자로 쉴드를 쳐준답니다. 분노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당시에 인디언 대량 학살 문제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 인디언 문제가 가난하고 문맹이고 투표도 잘할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시켰죠. 노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플란테이션이 지금은 뉴욕, 시카고, LA 슬럼가나 교도소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경찰 국가인 것이죠. 닉슨 대통령 시절부터 시작된 마약과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총을 자유롭게 사용하게 된 결과입니다. 자, 제가 시민이라는 허울 좋은 이름 하에 폭력이 생겼다고 했는데요. 이 폭력을 부추기는 도구가 창과 칼이죠. 총입니다. 원래 창과 칼, 무기체계는 쉽게 구축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 나라의 견제가 심하지요. 예전에 다윗 시대에 블레셋이라는 민족이 부족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농기구, 쟁기, 괭이, 도끼, 낫을 벼리려고 하면 블레셋으로 갔어요. 농기구를 벼리는 기술이 없었어입니다. 농기구를 벼릴 줄 아는 블레셋에 가서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어요. 사무엘상 13장에 나오는데요.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었으니 이는 블레셋 사람들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벼리려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사랑이나 도끼나 쇠채찍이 무딜 때에 그리하였으므로 보습, 쟁기, 괭이는 3분의 2 세겔, 쇠사랑, 도끼, 뾰족한 지팡이는 3분의 1 세겔을 지불하니라. 블레셋 족속들은 철을 사용할 줄 알았습니다. 철기 시대의 부족 국가지요. 그러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을 보면 이질적입니다. 할례받지 못한 자라고 조롱까지 했습니다. 서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이 앙숙 관계였는데요. 그 관계가 심히 가라앉을 기미가 없이 둘이 대치하던 시절에 블레셋이 약간 강했을 때 농경사회 이스라엘의 그 힘을 빼앗기 위해서 압박합니다. 이스라엘 안에 철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을 다 없앤 거예요. 그러니까 창이나 칼을 만들려면 블레셋의 그 안보에 위협이 되겠죠. 그래서 철을 다루는 숙련공을 키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 기술로 보삽이나 괭이나 낫이나 도끼 같은 농기구 만드는 기술 자체가 없었던 이스라엘인데 농업 생산에 필수적인 기구를 만들 수 없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불쌍하죠. 농기구 생산과 유지를 전적으로 블레셋의 원수의 나라에 의존해야 하니까요. 경제와 국방이 취약한 것입니다. 농경제 발전 수단도 없고 군장비도 보잘것 없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에 창과 칼을 가진 사람은 로얄 패밀리의 사울과 요나단뿐이었다고 해요.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이런 기록은 성경 기록은 거의 이스라엘을 마킹하는 조롱하는 수준이죠. 네, 그렇습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이 농기구를 벼리는 기술을 두려워했겠죠. 칼과 창을 만들면 어쩌지? 그래서 철저히 통제하고 괴롭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이것입니다. 그 칼과 창을 거꾸로 녹여가지고 거꾸로 농기구를 만드는 발상. 그건 아마 못 해봤을 거예요. 십자가의 폭력 저주를 변하게 하여 평화와 안보와 번영을 정착하는 로고스 예수 메시아의 순종과 그 기획자 되시는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죠. 그러한 전통은 갑작스럽지는 않습니다. 전쟁 무기를 농기구로 바뀌는 안목, 이스라엘 선지자들 중에 있었습니다. 이사야와 미가입니다.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장 4절, 미가서 4장 3절. 법대로 어디서나 사용 가능한 총기, 조직적인 민병대에서만 배포되는 총기, 취약계층을 위협하고 감시하고 통제하려 하는 그 총기, 그런 살상 무기에 따라서 사회 질서가 유지된다? 그런 사회는 필요 없죠. 이사야 미가서가 외치는 말입니다. 그 선지자들의 상상력 놀랍고 멋지지 않습니까? 수천 년전 그때나 지금이나 전쟁이라는 현안이 생기면은 무기를 사용한다. 당연히 필요하고 적절한 해법이라고 생각하죠. 원래는 이렇게 말해야 맞습니다. 요엘 선지자가 한 말인데요. 너희는 보습을 쳐서 칼을 만들지어다. 낫을 쳐서 창을 만들지어다. 약한 자도 이르기를 나는 강하다 할지어다. 전쟁 치기 위한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엘과 반대로 이사야와 미가가 보여주는 소망은 그 무기를 녹여서 괭이와 삽을 만드는 그러한 평화를 구상하는 그러한 예언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의 발로에서 농기구를 부수어가지고 무기를 만드는 그러한 상황, 즉 폭력으로 이어지는 그 상황을 우리 예수님은 이제 바꾸십니다. 그 무기를 오히려 녹여서 농기구로 만드심. 이 소망이, 이 비전이 성취되는 것이 오늘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신성 모독죄로 소크라테스를 죽였습니다. 대제사장들, 그 수하들, 유대 군중들, 식민지 피지배자로서 외국인 총독 빌라도와 합작하여 예수님을 신성 모독죄로 죽입니다. 이 폭력과 살해는 두려움에서 옵니다. 그 두려움은 황제를 신의 반열에 올리려는 권력 해바라기들의 속성입니다. 십자가의 폭력은 필연이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두려움의 폭력의 심벌인 십자가를 뒤집으십니다. 십자가 죽음이야말로 유일한 소망이 되게 하신 것이죠. 마치 이사야 미가 선지자의 기발한 그 상상력, 칼과 창을 버려서 벼려서 보습을 만드는 소망을 주시듯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로 묵묵히 걸어가십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십자가로 나아가시는 그 발걸음을 저희들이 하나씩 둘씩 짚어보았습니다. 주님, 이 땅에서는 상대방이, 저쪽이 너무나 무섭고 강하기 때문에 내가 무기를 만들어야 한다는 절박한 삶 속에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상상력이 무뎌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와 미가 선지자처럼, 우리 예수님처럼 그 현재의 상황을 바꾸어서 소망, 생명, 평화, 안전, 기쁨을 주는 그러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